집이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3, 4일 금식하고 물김치 국물하고 쌀죽 반 그릇 딱 이렇게 먹으면은 그 맛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음식보다 맛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어떤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교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용이 사도행전과 같았습니다. 뭐 귀신이 떠나갔다, 병이 고쳐졌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뭐 여러 내용들, 또 이 보지 못한 사람 눈이 밝아져 보였다. 이런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때는 요즘처럼 동영상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 편지를 받아보면서 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이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양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선교비를 좀 보내주면 되지 너무 과장해서 이런 일들을 뭐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렇게 이제 참 선교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 해서 마음이 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 이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아프리카 오지 선교지 가운데 가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눈을 못 본 사람이 보게 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이제 했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가는 그 선교지에 꼭 목사님 한번 탐방을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가 부탁하고 이래서 그 선교지에 탐방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탐방을 갔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한데 이 선교사님이 겁도 없이 증거를 해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정말 어디 원주민 참 그야말로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 갑자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눈을 못 봅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기도해 달라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이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니 그냥 한국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막 그냥 붙잡고 그냥 한국말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막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목사님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옛날에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여기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굉장한 이 회심,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서울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내가 정말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다 이제 모이라고. 그리고 15일 동안 광고를 하고 난 뒤에 모이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겠다. 나할 테니까 기대하고 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고 막 이래서 이제 막 그냥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기도하고 막 이제 축사 사역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났는데 서울에서는 똑같이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이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있을 것 다 있으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가 영이 사는 하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선한 열매, 응답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움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지 앞에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첫째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 이전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은 내 의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누릴 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결국이 영생이라면은 두 번째 설득에 순종하여 축복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늘 복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이 부여해지고 넉넉하고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는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뭘 약속했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무슨 복이냐면 후손의 복입니다. 후손의 복. 이 후손의 복은 뭡니까? 100세 때에 아들을 낳는 후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유통시키는 도구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뭐냐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고 이 땅에서 부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이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만족감, 기쁨, 그 다음에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요. 족장 중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는 삶의 아픔도 있었지만은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이삭이 그러면 받아 누린 복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이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삭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아버지처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했던 곳이 그랄입니다. 그랄 지역에. 저 그랄 지역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목축을 했는데 그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시카고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기로 유명하다고 이번에 부흥 강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멘은 안 돼요. 이번에 부흥 강사가 와서 여러분 혹시 부흥 강사 유튜브에서 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지구창 이야기한 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막. 아멘 하세요. 계속 아멘 하세요.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예.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죠. 예. 두 번째는 번성의 복을 누렸는데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에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냥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막 이러는데 이삭은 그냥 우물만 파면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은요 정말 보화와도 같습니다. 보물과도. 왜냐? 그 가열한 땅에 우물이 솟아나왔다는 것은 목축 짐승들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요. 식용을 뭐 마실 수도 있고. 이야,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파서 우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막 위협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 싸움하지 마라. 하지 말자. 이게 뭡니까 지금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다. 그 복을 네가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싸움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평화협정을 이제 맺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삭은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75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요. 요셉은 110살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몇 살 시작? 180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수의 축복과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삭이 여러분 그 아들 요셉 때문에 가슴 졸이고 아픈 여러 가지 사연도 있지만은 마지막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감했느냐.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예언의 축복입니다. 예언의 축복. 아들들을 불러서 다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로의 복 받았지요. 번성의 복 받았지요. 보호의 복 받았지요. 장수의 복을 받았지요. 예언의 복을 받았지요. 저 이렇게 이삭이 다섯 가지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한 가지 순종의 사건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 22장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유하는 예배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거기 안에 놀라운 것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삭의 순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표준 신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창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창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심코 읽으면은 이 일이 너무 쉽게 진행된 일처럼 보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 끝납니다. 여러분, 질문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남의 일이라고 쉽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면은 뭐 보통 거의 뭐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2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들은 몇 살 시작? 20살입니다. 여러분, 120살에 아버지가 힘이 세겠습니까? 20살에 아들이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은 뭐 20살에 아들이 힘이 세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 놓았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충분히 거부하고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워 죽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원시 제단을 쌓을 때도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아무리 못돼도 거의 1m 정도는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 1m 정도 되는 제단에 20살짜리 아들 이삭을 거기에다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올린다는 거 이건요 이삭이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 그래요.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산에 가자면 조심해야 된다. 뭐요? 혹시 거기서 묶어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에?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그러면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게 되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팩트 말고 느끼는 것이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뭐 이렇게 할 때 느낌 어떻습니까? 느낌을 몰라. 느낌이 어떻게 하냐면 팩트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보통 표현이에요.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국의 원광대학인가 거기서 교수 아들이 유학을 와서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 뭐 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늘 부를 때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녁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밥을 먹으라 해도. 왜 안 나오니까 막 눈이 퉁퉁 부었어. 그 왜 그런지 이제 뭐 오해가 있었나 싶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된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이야기. 제가 목사님이 나원이 보고 같은 나이인데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들이란 소리 안 듣고 항상 꾸지름만 들었는데 집에서 어떻게 아들이란 소리를 이렇게 쉽게 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가를 보고 뭐 얘가 막 하루 그냥 방에서 그냥 통고가 오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방학 때 역시 아버지가 왔는데 보니까 말한 그대로 역시 그냥 교수인데도 아들을 부를 때 아주 기분 나쁘게 불러요. 이 무슨 뭐 이렇게 부르고 막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 이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헛말로 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둘러대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뭐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겠죠?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초장에 풍성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동쪽 해라. 그럼 동쪽으로 간다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이렇게 해서 이제 롯을 이제 떠나 보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는데 너는 그 앞에 히브리어 낫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발. 쉽게 말하자면 부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사실 안 되어 있어요. 번역이 안 되어 있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해놨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분명히 낫자가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그 낫자는 의미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제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떠나보낼 때 조카가 눈에 보인 좋은 곳을 다 그쪽을 가지고 떠나보냈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 지금 부디 저쪽에 봐라. 제발 저거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도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나가 들어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요. 하늘을 우르러 무별을 쉴 수 있나 보라. 그런데 하늘을 그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부디 제발 하늘을 우르러 무별을 쉴 수 있나 봐라. 이게 지금 그게 들어있어요. 저 왜 성경을 이걸 번역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 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디 제발 한번 봐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음성을 듣고 분명히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설득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설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설득당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득당해서 하나님께로 설득당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억압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해서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능력함을 경험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을 했을까?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이제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요. 히브리 원문 유대인들이 보는 그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되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앞에 뭐냐면은 나가 또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 나.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부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제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제발 그렇게 해라. 부디 그렇게 해라.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플리즈 제발 너 이렇게 해라 설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충분히 설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설득에 동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성경책과 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친근함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하고 설득하고 설득했더니 결국은 제단 위에 이삭이 스스로 묶임을 당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가 제단 올라야 위에 올라가서 순종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설득한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런데 또 준비를 안 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냐면 너다 재물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이토록 아브라함에게 플리스 하면서 제발 부디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삭이 죽기로 작정해서 제단에 누워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셨는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양을 데리고 와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순양이 누구라고요?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작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 주시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아브라함은 또 그 설득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설득해서 너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너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너 엄마하고 나하고 아들 없어서 얼마나 애타는 줄 아냐. 내가 100살 때 너를 낳았다. 이게 상상이라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설득당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막 그냥 설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는 일이 바로 내가 사는 일이고 마귀를 이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아집이 강합니까? 고집이 강합니까? 교만합니까? 의심이 많습니까? 오해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 있으면 어떤 때 의식함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어찌 내가 여기에 서 있느냐?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앞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설득당하는 기쁨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이지만 동시에 설득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 단계에 나가면은 반드시 약속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득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순종이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좋을대로, 내한테 유익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불리하고 손해가 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뜻에 설득당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향하여 사는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삽니다.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삽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뭡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읽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읽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적당히 듣고 적당히 순종하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읽고 말씀을 들으면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도 간증이 없다면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돼서 처음 초기에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침례교 목사였던 그 펜웨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이제 제자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고 제자로 키운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무 있잖아요. 무를 하나씩 주면서 땅에 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무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지 무를 땅에 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랬습니다. 서양에서는 무를 땅에 심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무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사님이 무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무를 이렇게 똑바로 심지 아니하고 거꾸로 심으라고 했어요. 거꾸로. 그 이해가 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를 갖다 거꾸로 어떻게 심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거꾸로 심으란 말은 선교사님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냥 옳게 그냥 심으면 되는 것이다. 가서 밭에다가 다 파가지고 옳게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사람만이 무를 갖다가 거꾸로 심었습니다. 거꾸로. 잎사귀가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거꾸로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아주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몰라서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가도록 그걸 심어야지 왜 이 잎이 거꾸로 이렇게 그 땅속으로 들어가고 심었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펜웨기 선교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 심은 것을 딱 보고 정말 거꾸로 심은 그 제자 한 사람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무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그리고 의심의 말이 많은 냉소적인 태도가 팽배한 불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교가 뭐라고요? 선포이지만 설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득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설득을 당해야 되느냐? 설득을 당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득한 것처럼 설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십일조 바르게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잔소리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잔소리로. 설교한다고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카고에는 아주 그 문제가 아멘을 안 한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서울의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술집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자 장로님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 설득시켜서 제발 이 결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만나봤습니다. 술집에서 만난 것은 사실인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잠시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나중에 세례도 받고 좋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생각도 바뀌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가 이제 부모님의 그 장로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설명을 쭉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목사님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아이고 이 장로님 아주 이상하네, 믿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술집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면 여러분 오케이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 당황했느냐? 아니, 술집에 아르바이트 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데, 전도도 하는데 왜 결혼을 못 시키냐? 너무너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미래의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행복은 인생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 이것이 설득당하는 믿음이에요. 아이고 우리 목사가 뭐 자꾸만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득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말씀 마칩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 물질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번성의 축복입니다. 보호의 축복이었습니다. 장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언의 축복,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